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정호영 제가 설교하는데 사실 오늘 찬양 마지막에 했던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네,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에 우리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호영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산물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에 관한 귀한 말씀 전해주고 또 이어서 우리 세례식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 하나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귀한 의식이고 또 예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귀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례식의 일기까지 우리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 네,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민영 형제님 그리고 귀한 딸 하은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교회 앞에서 확인하고 선포하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거행할 텐데요. 이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이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수가성의 이야기 속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데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하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를 생존케 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수십만 년 전에 이 땅에는 우리의 지금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말고도 여러 다른 종류의 종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럽과 서아시아에는 네안데르탈인이, 동아시아에는 대비소다인 같은 그 친척들이 있었는데, 특히 네안데르탈 좀 들어보셨죠? 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조상보단 전체적으로 훨씬 더 크고, 심지어 두개골도 더 컸대요. 그러니까 힘도 분명히 셌고, 어쩌면 머리도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연약했던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아 지금의 운명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유발 하라리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피엔스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상상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동물들은 기껏해야 무리를 접어야 100마리 혹은 100명에서 150마리, 150명밖에 무리를 이루지 못하는데 사피엔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나 국가나 민족, 가치와 같은 그 공유된 이야기를 구성원들과 나누고 또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믿음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천, 수만 명의 거대한 협력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거대한 협력의 힘이 개별적으로는 더 강했던 네안데르탈인을 넘어서 사피엔스가 생존하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온 강한 동력이고 또 한 시대가 어떤 이야기를 믿고 따르느냐가 그 시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큰 문명의 차원이나 거대한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에 깊이 스며듭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인데 자기 착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하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혹은 모르는 사람을 예를 들면 회사에 뽑으려고 할 때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레즈메를 달라고 하거나 양력을 달라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력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경험들, 삶의 스냅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단순히 어떤 그 경험 조각들의 합이 아닙니다. 그 경험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연결되어서 하나의 인격으로 빚어지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때 이 흩어진 그 경험들 혹은 조각조각의 경험들을 의미 있게 이어주는 그 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틀이 그 사람이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잘 읽는다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내도록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의미 같아요.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이야기가 내 삶의 경험들을 해석하는 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의 경험을 이해해내고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고 그 이야기를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그 관점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거대한 이야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선한 창조가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이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봤던 이 요한복음은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평생 자기를 올감해던 낡은 이야기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극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이런 삶은 그냥 단지 사생활 정말 복잡해 정도가 아니라 깊은 수치와 죄책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낙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덥고 누구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지 않는 그 가장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유대인 남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청하시고 대화를 통해 그녀의 아픈 과거와 깊은 영혼의 갈증을 어루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야기의 중심에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물은 단순히 마시는 액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태초에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생명을 공급하는 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 물이 한 세 가지 의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물은 창조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두 번째 물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의 의미가 정결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물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부정한 것을 물로 씻어내는, 깨끗하게 씻어내라고 명령하잖아요. 이처럼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물은 창조와 심판, 정결,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물의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여인의 삶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낡은 자는 심판받고, 제가 그 물의 의미 중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창조가 나타납니다. 그녀에게 물의 의미가 바뀌는 순간 이 여인의 인생 이야기가, 그리고 이 여인의 정체성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뭐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이 여인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그 우물가에서 무언가를 길어 오르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는 행위가 생존의 문제이고 또 동시에 수치스러운 사회적 평판과 관계의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길어 올리는 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길어 올리는 물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과 성공, 또 관계와 삶의 기쁨이라는 이름의 우물에서 끊임없이 두레박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길어 올리는 것들이 잠시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경우에 결국 우리는 깊은 허기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우물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먼저 우리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마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한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에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이 솟아나는 생물, 즉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민영 형제님이 바로 이 진리를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우물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내 영혼의 갈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세례식을 거행할 때 물을 뿌려주실 텐데 우리 몸에 닿는 이 세례의 물은 그 내적인 변화와 고백을 우리 모두 앞에 공표하는 거룩한 외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본문 15절 보면은 여인은 여전히 육적인 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남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시자 대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물을 길른 문제에서 참된 예배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과거의 죄와 상처라는 이야기 속에 갇혀있던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참된 예배자라는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여인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그녀는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전에 아주 중요한 행동 하나를 기록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라는 구절입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생존의 수단이자 또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삶을 상징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물동이를 과감히 버려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녀의 생명수는 저 우물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에 예전에 필요했던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는 어쩌면 바로 이 물동이를 버리는 거룩한 결단인 것 같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 혹은 가치관, 죄의 습관이라는 낡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만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직업이나 아니면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것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예배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은이가 딱 시간에 맞춰 왔는데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하은이는 바로 이 축복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은이는 물론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만 믿음의 부모님과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사랑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은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빚어내시는 이 위대한 이야기 안에 있음을 깨닫고 또 스스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외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결코 개인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가족, 이웃, 그리고 공동체로 향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세례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 동시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 민영 형제님과 하은이가 물론 그전부터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소중한 일원이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또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붙들어줄 책임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는 이 공동체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부모님은 물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은이의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아이가 믿음 안에서 또 자라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이끌어줄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버림받은 수치, 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는 낡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삶을 규정하는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선물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원한 생수, 참된 예배,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란 이야기였습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의 낡고 깨어진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써내려가시는 이 위대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던 세상의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이야기로 살아가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의 자리는 민영 형제님과 또 하은이만을 위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의 물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은이에게 새겨지는 사랑의 약속을 보면서 또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매일매일 목마르게 하는 낡은 물동이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함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또 새롭게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정체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